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두 곳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앞에 보시면 안수집사 7명을 세우게 되는 배경과 또 그 기준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복음이 강하게 증거되고 또 이로 인하여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생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성도의 구분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소수이긴 한데 이 매일 받아야 되는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게 되자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실수나 착오 때문에 일이 벌어졌지만 어찌했든지 사건이 벌어지고 이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증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고 이 구제와 그 밖에 교회의 일들을 돌볼 집사를 세우자라고 합니다. 이 일곱 집사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자들로 뽑자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사람을 세우게 되죠. 일곱 집사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눈에 익숙한 인물은 스데반과 빌립 정도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 이후의 역사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 초기 기독교 전승에서만 그 사역의 흔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보았던 그 6장에서의 본문은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자신들과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다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말씀들을 보면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이 스데반도 거짓 증인자들에 의하여서 고소가 되고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넘어오면 스테반이 전하고 있는 한 편의 긴 설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쭉 아브라함부터 이제 따라오게 되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지만 이분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그 말을 받지 않고 대적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도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설교를 마치고 분노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몇 절에 걸쳐서 찾아보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스데반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분명 스데반은 다른 여느 사람들과 다르게 그가 성령에 충만하였고 또 그 성령에 이르시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과 기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나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귀하고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드러내실 일들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우리의 생각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큰 복과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을 줌으로 인하여서 귀한 신앙의 모범적인 일들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마음에는 이 스데반이 그렇게 계속 열심히 잘 사역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사역의 결실이나 결과들이 대단히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난 척하고 강한 힘이 있다고 그 세력을 떨치던 세상의 대적자들은 거꾸로 떨어져야죠. 무너져야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들이 증명되어서 지금까지 오던 교회 부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더 큰 부흥이 있어야 된다로까지 우리의 생각들이 더 넓혀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까? 귀한 복음 설교를 하고 이 스데반이 갑자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에게도 당황스러운데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픈 일이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얼마나 수없이 기도 가운데 드려졌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저희는 주의 깊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그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찾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뼈대는 주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붙들고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면의 일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이 실패의 사례와 성공의 사례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능력들을 통하여서 메시아 사역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내용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고 또 자신을 쫓아올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도에 관한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제자들은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세팅해 놓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힘, 권세, 능력,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들을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누구도 자신들을 깔보지 못하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자기가 위에 군림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제자들 사이에서의 논쟁은 우리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일들이 늘 다툼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몇 번이고 말씀을 주시죠.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야 한다.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겨야 한다.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가 지니고 있는 이 깊은 말씀들을 제자들이 세상 측면에서 붙잡고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로서 권세와 능력을 지니셔서 가장 곁에 있었던 제자들로서 자신들이 취할 그 높은 신분, 능력, 권세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모두가 막아서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직설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표로 앞에 나서면서 다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모른다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지니고 있는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그 마가의 시각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까지 했습니까?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죠. 자기는 힘있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힘이 자기의 힘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에서 주의 일, 메시아의 일, 하늘의 일들은 결코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붙잡고 있었고 세상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처럼 고기나 잡고 살자라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주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이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메시아 주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전하게 되고 또 거의 모두가 순교하는 사명으로 자신의 제자된 책임과 소임을 다한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제일 먼저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기독교 신앙이 핍박받는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견디라는 말씀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베드로 사도의 서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이 박해와 또 혹독한 시련을 가하는데 그 안에서 신앙을 붙들고 지켜내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TV나 영화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쯤 되면 그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영화들을 가끔 틀어주곤 했습니다. 배너를 보기도 했었고 또 쿠아바디스 같은 것들을 보기도 하죠. 배너는 제가 기억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극장에 가서 데려가서 보여주시는 건데 기억나는 거라고는 그 전차 경주 하는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코바디스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 의하여서 순교당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이제 그 정도 생각이 납니다. 마음으로는 또 심정으로는 우리가 핍박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나 각오는 우리가 분명히 지닐 수 있지만 또 지켜냈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탈북하신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어떤 사람을 붙들어서 이 사람에게서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끄집어내야 하는데 이제 보통 순순히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제 안 하니까 고문을 하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데려다가 막 고문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고문실을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그 옆방에 가서 앉혀놓고 그 보여줬던 고문실에서 비명이 들리면 70, 80%는 그냥 얘기한답니다.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분명히 들어갈 때는 나 얘기 안 해. 이 비밀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다짐을 가지고 들어갔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받아야 될 고문이 비명과 또 그 비명에서 자기에게로 실제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오늘 스데반에게서도 보았듯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은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연한 의지나 각오로 될 수 있는 일들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핍박받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투철하고 불굴의 각오를 가지고 이 시험과 환난의 때를 잘 견뎌내길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이 편지를 써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를 위하여서 믿음의 확실함으로 너희를 붙들어 너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이 주어져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준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목숨을 다하여서도 붙들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각오로 이 자리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오늘 스데반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끌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섭리의 그 책임을 누가 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나왔던 과거 4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행보를 보면 툭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쫓아갔습니다.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뒤돌아서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힘도 하나님이시고 너희에게 능력도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차지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유하고 풍성해지고 잘 지내게 되었을 때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불순종의 자리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다. 거칠고 간조한 땅을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는데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어서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하여 너희에게 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가 한 것 아니다. 그러니 뭘 해야 합니까? 자신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처럼 망언된 그리고 자만한 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은혜 아래 있었음을 진지하게 깨닫고 자기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겪는 모든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안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죠. 그 안 해주신 이유가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바울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가 늘 성령의 인도와 간구를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받아들였기에 가능한데 즉각 알아들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빼어내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 그 안에 이미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연약하여졌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더 크게 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이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애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이 되어서 주의 일들이 크게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모자란 모든 것들을 능력과 은혜로 채우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내가 약할수록 더 좋죠. 내가 약할수록 더 좋죠. 제가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테니스를 오래 쳤는데요. 이렇게 뭐 어떤 외부에서 하는 시합 이런 데는 안 나갔습니다. 그냥 아는 분들하고 또 친구들하고만 오랫동안 테니스를 쳤는데요. 근데 한 번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단들을 대표로 해서 선수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들은 사실 얼마나 큽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고 그 많은 데서 실력자를 가로 뽑아서 나왔으니까 굉장히 테니스 잘 치는 목사님들이죠. 그런데 이 대회에 참석하려면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금배부, 은배부, 동배부가 있는데 뭐 금배부는 몇 명만 나오고 동배부는 몇 명만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선수를 구성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외부 시합에 참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초짜예요. 제일 못하는 동배부예요. 그런데 실력은 제가 금배부예요. 이게 이제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신교단 대표로 제가 나가게 됐는데 저는 동배부로 나가니까 저 때문에 이렇게 전력이 쫙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쟁쟁한 교단들을 다 물리치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아무도 안 놀래시고 예, 그냥 그러고 계시네요. 예. 내가 약할수록 주께서 더 일을 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것이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내 안에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 세상 앞에 증언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부족한 조건에 한계에 갇히지 않는 분이시고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하여도 그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렇게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망해서 성도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면 정말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다 망했네 라고 하는 결과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핍박을 받기 전에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핍박을 받음으로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은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흩어지는 일이 된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이 핍박을 시작으로 해서 이 말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놀랍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지금 묶여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는가라고 이 문제를 던진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내어 맡기면 이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그리고 그 영원하신 지혜로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풀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풀어나가신다면 잘 풀어나가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어떠한 모양으로 풀어가시든지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서 감사와 은혜의 찬송의 고백을 받아내시기에 충분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한 사람의 순교라고 하는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믿음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또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소망 있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과 능력과 지혜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교만한 아니 그 교만을 넘어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불신의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내 생애를 책임지신다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귀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힘있게 우리의 심령에 담겨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안에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를 붙들고 소망의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면서 울며 불며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도우실 반석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복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쳐 말씀하신 복된 생애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